흔히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코가 석자다. 여기서 이 석자라는 의미가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예. 이 한자가 30.3cm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석자는 거의 90cm가 넘는 거죠. 이 콧물이 이렇게 쭉 해서 90cm가 넘게 쭉 내려와 있으니까 내 일이, 나의 일이 다급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요즘 상황에 너무 시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인데요, 다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남의 고통이나 남의 슬픔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일이 다급합니다. 내 일이 힘듭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가게 문은 열기는 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 참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급식 도우미의 중단으로 인해서 또 홀로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어려움들 우리가 익히 또 잘 알고 있고요.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학부모님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오랜 지속되게 되다 보니까 직장을 잃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뭐 너 나 할 것 없이 뭐 힘든 사람이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인 경우지요. 사실 우리가 더욱 힘들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게 더욱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잃어버린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지켜야 될 경건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얘기합니다. 여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하나가 누굴까요? 그 하나. 저는 저 자신이기도 하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요. 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 여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이 찾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명히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다시 다 모일 때에 우리 성도들 참 잃어버린 성도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심히 염려가 돼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 만날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단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하기를 밸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치 추구를 합니다. 이 가치. 이 가치는 수단적 가치가 있고 목적적 가치가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단적 가치, 목적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 수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유용한 것인가, 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수단적 가치를 포기하고 목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목적의 가치.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잃어버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얼마나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냐면 아유 어차피 한 마리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잃어버린 거 그냥 이거 포기하고 그래 99마리라도 잘 돌보고 잘 관리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즉 우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99마리를 들에 방치해 둔 채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한 마리를 찾아 떠나요. 왜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과 열정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찾을 때까지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의 가치를 뜻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들이 99마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잃어버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라면, 그래, 어차피 잃어버린 거 그냥 포기하고 살자. 99마리만 잘 관리하고 살면 됐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찾을 때까지 그 찾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갑이나 뭐 가방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잃어버린 경험이요. 그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찜찜하죠. 그런데 내내 찜찜하고요. 두리번거리고 자꾸 찾게 되고 아, 어디다 뒀지? 내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찾게 되죠. 두리번거리고 찾았는데 또 찾고 한번 찾았는데도 또 가서 한번 또 혹시나 열어보고 혹시나 여기 있나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요. 그리고 막상 찾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막상 찾았을 때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요. 그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그 행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내 코가 석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내 마음이 쓰여요. 내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내 지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강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일상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요. 그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요. 내가 시간을 나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또 가족들과의 여행. 이제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어디든지 두루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늘 사람이 의식되고 조심스럽고 어디 가면 혹시 감염이 될까 두렵고 뭐 이런 상황이죠. 또 가족들과의 외식이나 외출하는 것들도 조심스러워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요. 그리 반갑진 않아요. 불편해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참 예배가 많이 제한이 돼요. 예, 비대면 예배. 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비대면 예배. 언택트 시대. 예, 뭐 팬데믹 시대.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표현들이 내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현장 예배. 예? 현장 예배는 어디 있고 비대면 예배는 어디 있고 참 이상야릇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잃어가고 있고요. 또 성도들과 즐겁게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던 그런 시간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특히 학교와 친구, 일상의 관계를 빼앗긴 우리 자녀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예가 있어서 잠시 한번 옮겨오겠습니다. 제6회 꿈키운 문예 공모전에 방구석 시인상 수상작을 했던 이 제주 중문지역 아동센터 6학년이었던 구자겸 학생이 쓴 글인데 지금 현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 초등학생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해서 그래서 정말 수상을 한 좋은 작품이어서 잠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작아졌다. 아시죠? 이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학교를 못 가고 그냥 자기 방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학교가 작아졌다. 작은 방은 하나의 교실이 되고 인형은 내 친구들이 되고 컴퓨터 화면은 내 선생님이 되고 2층의 작은 책장은 도서관이 되고 주방은 급식실이 되고 내 방은 놀이터가 된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그러나 작은 학교에는 나만 홀로 남겨져 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 아이가 느꼈을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글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얘기하기를 어떤 걸 얘기하냐면 첫째는 학력 격차를 얘기합니다. 학력 격차. 그렇죠?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합니다. 학력 격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폰 중독이요. 스마트폰 중독. 혼자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 감시도 받고 선생님 지도도 받고 하는데 뭐 그냥 교실, 그 방에 혼자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 자꾸 만지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자꾸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나타나죠. 또 누구의 지도가 없이 혼자서 있다 보니까 나빠진 학습 태도 이거요. 나빠진 학습 태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나빠진 생활 습관 패턴이 정규적이지 않죠. 질서적이지 않고 그냥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고 또 늦게까지 누워있다가 이런 나빠진 생활 습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 김현수 선생님이 쓴 이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책에 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시선이 어떤지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되고 케어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 공부 못해서 이런 거 갖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러면서 학교라는 공간이 모두 폐쇄되고 정지됨으로써 아이들은 많은 기회와 경험 그리고 함께 그 기회와 경험을 나누고 해내고 뒹굴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이 고민과 외로움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늘 당장 끝난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경험한 이 트라우마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런 코로나를 겪어내면서 느끼게 되는 이 트라우마가 오늘 당장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 트라우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참 두렵죠. 참 무섭죠. 어른들이야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들은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유독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인간적인 분위기가 사라진 우리 사회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 신체적 거리 두기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혐오와 적대감을 갖고 사람을 만납니다. 예전에 이 코로나 시기 전에는 그저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웠죠. 함께 만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고 함께 만나 식사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신체적 거리 두기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 적대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저 사람은 혹시 확진자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얻은 것도 있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얻은 것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통장의 잔고는 잃었지만 뱃살은 얻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내 통장의 잔고는 다 잃었지만 이 뱃살은 얻었다고 얘기해요. 집에 가만히 있어라 돌아다니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뱃살만 늘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얻은 게 뭘까?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뭘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얻었죠. 깨달았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자유롭게 다녔던 함께 재미나게 대화하고 재미나게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즐거운 일상의 소소함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죠. 아,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야, 참 건강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다른 것보다도 건강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관계의 소중함. 아, 참 그때 그렇게 만났던 그 사람이 참 즐거웠는데, 그때 그 만남들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런 거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죠. 가족의 소중함이요. 정말 매사에 속도 경쟁에 매달려 바쁜 일상이 좀 더 여유롭게 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가게 되었어요.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음미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천천히 멈춤을 통해서 또는 천천히 움직임을 통해서 깊이 음미해가면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왜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내가 찾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거기에 사랑과 열정을 가득 담아서 그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왜 그렇게 전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집중하실까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진정한 행복,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내 찜찜하고 거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아가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방황을 잃었어요. 방황하게 되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노라. 그 사랑과 열정을 나에게 쏟겠다. 왜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친 영혼들의 회복을 경험하라 11번째 설교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행복을 만납니다 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행복에 겨운 그 모습들이 정말 멋지게 묘사되고 있어요. 멋지게 묘사되고 있어요. 도대체 그 행복이 뭘까? 그 기쁨과 감격이 뭘까? 오늘 본문 잠깐 한번 보지요.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얘기해요. 여기 또 찾아낸 즉 얘기해요. 또 찾아낸 즉 어두운 분위기에 잃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 찾아내요. 밝은 분위기에 찾은 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그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밝음, 그 행복이 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즐거워라는 표현이 나와요. 즐거워.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이 즐거움은 뭐냐면 너무나 기뻐서 무등을 태우고 잃어버린 양을 막 무등을 태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그 잃어버린 양을 내 어깨에 탁 올리고 막 덩실덩실 막 춤추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어깨에 메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깨에 메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영광. 어깨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어깨가 축 늘어졌어? 뭐 이렇게 힘든 일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어깨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승리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랑스럽게 돌아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고자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너무 커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찾게 되어서 그래서 즐거워 어깨에 매는 일들이 그래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나눌 때 배가 돼요. 그냥 만약에요. 내가 기쁜데요.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기쁨이라면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숨겨야 될 기쁨이라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기쁠 때,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가 돼요. 오늘 본문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이겁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중간절에 보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잃어버린 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더 크게 기뻐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열정은 어디에 있느냐면 잃어버린 것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저는 유독 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는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주님은 이 행복을 그저 찾은 자만 누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행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적 사명. 먼저는 여러분부터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내 찜찜하고 괴롭고 마음이 지쳐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다시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이 씻겨지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기쁨, 이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여러분들 것에만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더불어 나누십시오. 함께 이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뜬구름 없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했을까?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면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얘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완전히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서 권리와 권위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다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어떤 위치를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가 되어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매섭겠어요? 얼마나 원리 원칙적으로 살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이 실제 삶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말 매서웠어요. 율법의 잣대로 날마다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무서운 자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이 탈레반은 유독 지키는 목숨같이 여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샤리아법인데 이 샤리아법은 아람어로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꼭 지켜야 할 것, 목숨 걸고 꼭 지켜야 할 법이 샤리아법입니다. 이 샤리아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무슨 짓인들 다 합니다. 이 샤리아법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소위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서 권위조차도 다 상실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이것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좋게 안 보이는 거죠. 또 여기 율법학 이 서기관들이 나오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신학이나 법을 계속 연구하고 막 적용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 서기관들. 이들은 한마디로 율법의 기준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좋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죄인 하나가 이 의인 아흔 아홉에게 있어서 존재의 가치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기쁨의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요. 사실 지난주 수요기도회가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딱 섰는데요. 꼭 있어야 될 그분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안 보이더니 저녁 예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딱 했는데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고 머리가 아주 텅 비는 거예요. 오로지 신경이 곤두세워지며 무슨 일 있나? 시험 들었나? 어디 아픈가? 상처받았나? 막 온갖 것들이 제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지난주 수요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죽을 썼어요. 내내 설교를 하려고 딱 서자마자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저녁 예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분은 모르시겠구나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분은 우리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안 보이시더니 수요예배는 오실 줄 알았더니 수요예배도 안 보여요. 아하, 뭐가 있구나. 내내 신경. 죄송합니다.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예. 아, 목사가 그 잃어버린 한 분은 그냥 잊고 나머지 오신 분들에 집중해야지. 목사가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신다면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서서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자꾸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계속 역시나 설교를 내내 죽을 쓰고 말았지만 끝나자마자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예배 이 강단에서 내려가자마자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역시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슬그머니 이렇게 녹아져요. 언뜻 보면 목자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한 마리를 찾고자 이 99마리를 들에 방치해 둔 채 가는 것이 너무 무대책이잖아요.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여럿인데요, 어쩌다 보니 자식을 하나를 길거리에서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잃어버린 거 할 수 없고 그냥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그래 이 자식들 남은 자녀들이라도 챙겨야지, 얘네들을 잘 관리해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요되는 시간, 소요되는 물질, 또 다른 자녀들은 둘째치고 다 팽개치고 그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것이, 늘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다니면서 나서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잃었던 자식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쁨 없지요. 그 자식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 힘들었고 아팠고 눈물 흘렸던 것이 한순간에 다 보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 자신도 잃어버린 자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잊혀진 존재였을 겁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서서히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던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에 기독교인들이,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애써왔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서방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아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IT,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인으로 알려진 IT,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도 최빈국이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하루하루 굶주림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다 부서지고 살아갈 날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제까지 숫자가, 죽어간 숫자가 530만 명이 넘었습니다. 530만 명. 사망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럴까요? 우리 주님도 수단의 가치를 추구할까요? 필요 없는, 이들은 이미 다 사라진 거고 가난한 자들이고 하니까 있고 이들에 투자하자. 아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종식되고 다시 만날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에 찾을 때까지 찾아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내가 오늘을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그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행복을 만납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챙겨주기보다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어느 정도의 행복이 임하는지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길 원하셔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도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찾을 때까지 찾아준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인해 오늘의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역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행복을 만납니다는 제목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열정과 사랑으로 찾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 중에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해주고 찾아주는 섬김을 통해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이 많아 찜찜해하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찾아내기까지 찾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두운 분위기에 잃은 양이 아니라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 찾은 양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행복을 만납니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도 잃어버린 것으로 혼동과 고통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다가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해,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